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답, 그리고 21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듯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까? 다만 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몸의 지체로 접붙임을 받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이라고 확실히 믿는 인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다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인간이 타락한 그 직후부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되어져 온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집과 거리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들이 밝히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다, 이런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 성경의 내용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른바 보편 구원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주이십니까? 예라고 말씀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초래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흘리지 않아야 될 피를 흘렸다 하는 그런 결론이 초래됩니다. 피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다 흘려놓았는데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잘못된 오해를 염두에 두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20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듯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타락을 했다고 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것, 그 뭐가 잘못됐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공평의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공평의 잣대로 재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으로 보아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면 정확하게 타락한 그 숫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근거를 다 성경에서 제시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궁구 구절을 또 들이대고, 또 요한 1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론을 가리켜서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이 보편 구원론이 별 제한이 없이 막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이 언제 생겨났는가 하니 최초 3세기 초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 의해서 재창이 되었다가 한 6세기 정도 지나면서 이 이론은 맞지 않다 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 그런 가설이 되었는데 19세기까지 개신교에서 이 보편 구원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보편 구원론이 다시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계 안에도 이 이론을 많이 가르칩니다. 보편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그 구역 모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고 하니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을 누가 했는데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양심대로 살았으면 구원받고 양심대로 살지 못했으면 심판받습니까? 심지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까지,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구원의 길을 대신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쪽으로 편협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0문답의 답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몸의 지체로 접붙임을 받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앙으로만 옵니다.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빈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수단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접붙여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와 상관없던 어떤 아이가 제가 양자로 입양을 해드리면 제가 죽으면 그 아이는 법정적으로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붙여질 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므로 그래서 신적 생명,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냐?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80문답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접붙이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1장 말씀에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지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때 신자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그 모든 부유한 그런 은혜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 대상과 나라고 하는 주관적 대상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해서 뭐 믹서된 것처럼 완전히 혼합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말지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면서도 그러나 예수와 나라는 이 분명한 구분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는 한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보다 작은 분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접붙여질 때 믿음으로만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겠지요. 믿음으로 접붙여질 때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1문답에 바로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참된 믿음의 성격,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이 성경 말씀을 참이라고 확실히 믿는 이 지식과 신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다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 참된 믿음의 요소를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하나는 지식과 신념이고 하나는 확신입니다. 이걸 좀 더 요약한다고 하면 지식과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현상 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교인들보다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뭐 수백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즉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대상, 지식으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겠다. 이것은 그건 도무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는 이런 면에서 특별히 구속의 도리만큼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것만큼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고 신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삶의 방식을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구속의 도리만큼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지적인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발동될 수 있나요? 휘발유가 넣지 않은 차가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사오니 하면 그냥 믿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나 대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대상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면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계를 맺으려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내용과 인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자체가 없는데 뭘 믿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뭘 믿어요? 빙그릇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에 있지 않는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의 믿음은 물론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식 없는 믿음, 그것이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그 진리를 확인하고서도 참으로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나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믿음의 대상과 개인적인 관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개인적인 관계는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대상 없는 믿음은 그냥 주관주의로 치우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감정만 좀 부추기면 상당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만 딱딱 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미신과 광신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분명하고 합리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알미 있을 때 믿음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심으로 믿으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네? 지성은 좀 잠재우고 열정만 발동시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체면이 걸려서라도 믿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믿어집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정말 그분을 믿으면 참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서 다 믿으니까 거기 그냥 휩쓸려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월드컵 모 선수 아버지가 그 선수의 경기를 보러 왔는데 입장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권을 잊어버려가지고 바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그 월드컵 경기를 봤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월드컵 경기도 자기 아들이 거기서 뛰어도 그것을 못 보는데 저는 현상교회에 있었는데요. 저는 최덕수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요. 설교자인 저도 실컷 가르쳐놓고 제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 역시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열심히만 믿고 진실을 대개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자료들, 모든 말씀들을 올바로 받아들일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만나보고 약속 시간 잘 지키고 했던 어떤 명령, 부탁했던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들어주고 그러면 아, 이분이 신뢰할 만하구나,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뭐 일을 해도 그냥 뭐 맡겨도 뭐 간간무소식이고 맨날 약속은 늦고 이러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믿으면 좋은데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믿음은 아주 좋은 사람처럼 어깨가 부풀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미약해도 괜찮고 다만 그냥 세게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열정도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라야 참된 열정입니다. 제가 열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열정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열정이 어디 그냥 생겨납니까? 바른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정말 그렇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그래? 정말 맞아?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글쎄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참된 대상, 참된 내용에 대한 믿음이지 거짓된 내용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내용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참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약한 믿음이 나아요. 꽉 쥐고 있으나 조금 덜덜 떠면서 떨리고 있으나 쥐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속의 도리 정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만큼은 틀림이 없는 지식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우기죠. 우길 때 보면 막 그냥 아주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실제로 한번 볼래?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뭡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신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무슨 비인격적인 무슨 세력으로 어떤 그 일단의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성령을 인격체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성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신데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드리는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충전받듯이 쫙 충전받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면 성령님과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바른 교리를 믿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따라서 신자는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위와 미신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은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견고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좀 읽으시라고요. 드라마 보는데 시간 조금만 줄이시고 드라마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시간 조금만 줄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딱 10분만 내도 되는데 10분을 내지를 못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스포츠 시청하는 거. 요즘에 월드컵 보는 거. 그런 거는 뭐 2시간, 3시간씩 막 보는데, 성경 한 20분 보는 거는 하루 종일 가도 안 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읽어야 되고, 또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도 하고 남성도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딱딱한 책 공부하지요? 왜 지혜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우리 그거 공부합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쥐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책 신학생들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제가 그런 책들을 공부합니까?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목사가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만 받아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뷔페 식의 그 식사만 염두에 두고 한 달 동안 쫄쫄 굶으면 그 사람이 자라겠어요? 글쎄 죽지는 않겠죠, 뭐. 예? 한 40일씩 이렇게 그냥 안 먹어도 사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해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하면 바르지 않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성경을 보면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매인, 매였다, 매인. 예? 선생님은 매인이거든요. 매인 줄 알았는데 매인이 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인하니까 매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수가 되도록 이렇게 말하니까 백수를 그 직업 없는 사람으로 이해해서 백수가 되어도 직업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흰머리가 되어서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인데 완전히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건 해석도 아니고 단어만 몇 개 봐도 뭐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들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참되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바를 바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답에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의 순서로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조의 순서대로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이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지식과 신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 지식이 어디로 연결이 꼭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신뢰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식이 신뢰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되지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식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어떤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과 의미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뛰어내리면 아빠가 너를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니? 믿는다 그래요. 뛰어내려봐. 그런데 못 뛰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이처럼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 그러죠? 역사 믿음, 역사 신앙이라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그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런 사실을 수납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아봤던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아니었습니까? 사탄,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엘리야 아니냐? 예레미야 아니냐? 세례요한이 살아왔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대항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고 창세기는 무엇이고 쫙 알아요. 줄줄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아요. 실제로 죄 문제를 맡기지 않고 삶의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 역사신앙은 복음의 사실과 의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것이지만 역사신앙 상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믿는 방식도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확신이라고 신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그 암담한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참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런 믿음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이런 믿음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런 정직한 질문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저 믿는 자 틈에 끼어서 그냥 살다 보면 그냥 함께 쭉 천국 갑니까?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까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신의 무엇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그 진주 장사가 아주 극상품 진주, 그 진주를 보고 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하면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런 자세로 자신의 모든 소유 전체를 주께 던져넣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반 정도 아니면 한 10분의 7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뭐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이 옳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 하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과 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던 것처럼 복음에다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던져 넣는 것, 그것이 신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성격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 장막에 거했는데 그로 장막에 거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참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향락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평생 그들과 고난받기를 즐기게 만들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당시 가장 세력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분입니까? 신자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이 의문문을 사용해서 이 주제를 취급했습니다. 참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세상과 교환을 합니다. 영혼을 세상과 교환해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을 자기 영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고 뭐고 뭐 나중에는 그냥 다 버리고 급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무엇으로 우리를 회유해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하나 줄까? 10원짜리 두 개 줄까? 그러면 아이들은 10원짜리 두 개 달라 그래. 자기 눈에는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영혼을 팔아 세상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하나님도 조금 믿어보면 우리의 정성을 가리키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그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조금 투자하고 시간 조금 투자하고 뭐 그 정도 하면 대체 뭘 더 요구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요. 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가졌지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극상품 진주에 해당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는 데 필요한 통과 의뢰로서의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살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 거룩의 열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는 수십 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든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신자들의 심정에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신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막 얻고 싶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개인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사람 자신이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다. 이런 원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기 믿음조차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T.S. 엘리옷이라는 사람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not on account of faith, but through faith. 영어로 through faith. 예?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다시 정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 그런데 사람들 대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죠?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격은 믿사오니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격이 아니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고 나는 참으로 완악한 죄인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여서 나에게는 무엇을 건들 붙들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앞에 애통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겸비한 심정으로 그저 빈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저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게 되면 자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디서 자랑을 합니까? 교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고개가 빳빳하고 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늘 그냥 그 수준에 10년 가고 20년 가도 맨날 싸우는 문제는 어릴 때 유치원 때 다투었던 문제로 늘 다투는 것입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런 그 하이델베르그 여론답을 통해서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뜬금없이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내가 신뢰해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우리 안에 구비되지 아니하고서 결코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 이성과 내 지혜로 주의 말씀을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이 지식과 이 확신이 믿음의 분명한 요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며 또 그분을 의탁하는 그 신뢰가 더 높아져서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사려고 하는 이 모든 헛된 시도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